성령님의 오심, 이거는 참으로 인류에게 그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령님은 누구인가? 적어도 성령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어떠한 힘, 에너지, 파워,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Father, 성자, Son, 성령, Holy Spirit. 이 세 분은 각자의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인격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각 한 분이에요. 근데 이 한 분이 그냥 떨어져서 서로 별개라면 기독교는 삼신론이 돼요. 신이 세 개가 돼요. 근데 기독교의 이 교리는 아주 오묘합니다. 이 세 분이 신적인 본질에 의해서 한 몸을 이룬다. 존재 방식이 따로 독립되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태초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의 세계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였다. 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의 사랑은 서로를 위하고 상대를 위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참된 사랑.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위하는 사랑, 서로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 분이지만 다툼이 없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버지는 생각하십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사랑을 더 극대화시켜서 우주 만물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아,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 아버지, 그러면 우리 이 우주를 창조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럽시다. 성령과 함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인간이 죄악으로 떨어져 지옥으로 더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근심하였습니다. 이야, 우리가 원래는 저들을 이 우주를 다스리면서 저들이 우리를 찬양할 때 우리가 저들의 그 찬양한 것을 보면서 영광받으며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근심을 합니다. 아, 저들을 살리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의로움 때문에 죄인을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들 이 성자가 그 아버지의 생각을 하시고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가 말씀하십니다. 성자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세상에 나아가셨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저들의 죄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고생하시는 그 고난을 보시고 저 인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만족해 하셨어요. 성령도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목적대로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첫째 아담, 그 아담은 불순종했고 죄를 졌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다 마치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교훈과 가르침,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함을 얻고 지옥에 빠지지 않냐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리고 하면서 알리는 방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3위이신 성령님이 대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순절이 이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때가 이르면 내가 올라가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제한됨을 받는다. 나와 관계하는 사람만 구원 받는다. 그러나 아버지의 보내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너희 각자의 심령에 들어가서 너희 영혼을 살리고 너희를 지배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여서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어떻게 구원 받는지를 줄 것이다. 이것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십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그 마음을 성령님은 보십니다. 인격 있으신 분이에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요. 잘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일을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나가는 자, 성령님은 근심하시죠. 인간은 나도 슬프고 인간은 나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 성령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야, 너는 나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는구나,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돈을 더 좋아하는구나. 성령님은요, 슬퍼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잘 들은 것 같지만 폭삭 마음 말아요. 성령은 분명히 인격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미국의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던, 그 텔레비전 방송을 진행하는 미스터 로저스 레이버 후드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미스터 로저스가 한 번은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침 그때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교에서 설교와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하는 방법, 그 설교하는 내용들을 잘 배웠어요. 그리고 시골에 여행을 갔는데 이제 주일날이 돼가지고 조그마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80쯤 먹은 백인 목사님 할아버지가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이 노저스라는 분은 자기가 설교와 강의에 들은, 그 강의 시간에 들은 대로 설교를 크리틱하기 시작합니다. 저 노인네가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설교는 힘도 없고 지루하고 보링하고, 아, 그러면 그렇지, 저 시골 구석에 노인네가 설교를 잘할 리가 없지 하면서 겨우겨우 참으면서 분석하다가 설교 시간이 다 끝났어요.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 야,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아내에게, 여보, 저 설교가 참 형편없지? 라고 말하려고 얼굴을 돌리는 순간 이 사람은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 옆에 있던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하면서, 여보, 저 목사님은 내게 꼭 필요한 말만 하셨어.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충만히 임하지만, 거부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유롭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든다면 포맷, 어떤 형태에 얽매이지 않아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에 얽매여요? 내 주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기도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서로 사랑하는 거고, 그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했다면 이 교회야말로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역사한다면 이 교회야말로 은혜로운 교회지, 저 10만 명 되는 곳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 가슴은 죽어있는데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격을 믿는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셔요. 아, 나는 내 지식이 충만하고 나는 가진게 많고 나는 이 사회에 모든 지위와 물질이 많아서 나는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 그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관과심으로 내 심령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너의 그 기도가, 너의 그 소망이 알려지게 중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비록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엎드리고, 주여 언제쯤입니까? 언제쯤입니까? 제가 맨날 여기 이곳에서 그러잖아요. 주여 언제쯤입니까? 언제쯤 우리도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주여 언제쯤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저 세상에 나아가서 이 평화장로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우리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이 있겠습니까? 사모하거든요. 그때 성령님은 이미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뜻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대단한 잠재력이 있어요. 대단한 잠재력. 거기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막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폭발력 있는 그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면 여러분이 능력을 행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허집사님만 봐도 대단한 그 과거가 있고 또 스펙이 있습니다. 아, 또 미국의 CPA 라이선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을 막 교회가 커졌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백일은 집사님만 해도 정말 우리 교회 그 찬양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령이 빨리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김일현, 우리 이미리 집사님, 우리 백형 집사님, 아담아리 원도의 간사님 그 기도에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죽자 살자 기도할 때 누가 막아요? 누가 막아요? 이 교회가 잠재력이 무한히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냐면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지 못해요. 그냥 다 한쪽에 있게 되고 그리고 사용되지 못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임은 누구냐?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각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자기가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들이 활용되어질 때 발전합니다. 막 성장합니다. 그러나 묶여두고 한 곳에 묶어두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게으르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다섯 달란트 받은 종 자라이도다 착하고 충성동종아 네가 열심히 일했구나. 두 달란트 받은 종 주여 내가 두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자라이도다 착하고 충성 내 종 작은 것에 충성하신 내가 너를 큰 것으로 맡기리라. 한 달란트 받은 종 주여 무서워서 땅속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거 뺏어라 바깥으로 곳에 던져버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벌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연세가 벌써 50이 다 넘었잖아요.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마지막 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충성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면 안 돼. 우리는 그리고 게으르면 안 돼.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시간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져야 되는 이 교회가 평화장로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여기에 보면은요, 여자들은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분들. 이 여자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우리 주님의 증인들이었어요. 이 여자들은요, 봉급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하고 자기 스스로 집에서 일하고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우리 주님께 바치고 또 주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다 먹고 공금하고 자기 돈으로 바친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제 내가 천국에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가 되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6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 전에 이 말했거든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또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 성령이 오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은 구약의 예언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당장의 이 제자들은 정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아니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그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정치적인 독립국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줄 알고 얼른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그러면 지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맞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이스라엘은 온 이방에 빛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때와 기한은 나의 권한이 아니고 내 아버지 성부의 권한이다. 성부 하나님의 권한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너희는 알 필요도 없다. 지금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를 채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여기에 권능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 잃고 권능이 아니에요. 여기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알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목소리에 힘이 달라지잖아요. 성령이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아주 좋은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위하여 하늘로 올려 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었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구름은 세키나라는 구름으로서 물리적인 자연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의 구름이 세키나의 구름이에요. 성막에서 구름기둥이 막 피어올랐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임재의 상징의 구름이었어요. 그 성전에서 그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성전에 막 구름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구름이었어요. 그 구름이 하나님을 가려, 예수님을 가리웠을 때 제자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나타나시나 하고 계속 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그 경험을 이미 했거든요. 변화산에 있을 때 예수님이 구름 중에 영광의 구름 중에 가려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그 구름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주님 또 옛날에 그 변화산처럼 또 보이지 아니할까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말했어요.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너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려오심을 본대로 그대로 또 오실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이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때서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은 0.7마일. 나비들이 정해놨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그 주일날 노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은 0.7마일, 1220m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가기가 그 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들이 유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매, 마테, 알페오, 그리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여자들과 따라다니던 여자들과 예수의 형제들, 예수의 형제들이요, 야고보도 있고 요새도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의 형제들이 정작 예수를 안 믿었었거든요. 아, 뭐 우리하고 같이 태어난 우리 형인데 무슨 하나님이야 하고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을 다 보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시고 하늘로 올려오신 모습을 보고 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의 형제들도 함께 그 무리들의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들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120명의 성도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어떻게 임했나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위대한 이 새로운 시작은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 그 나라는 제한적이었고요, 예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만 유지되는 그와 같은 나라였고, 예수의 제자들도 능력이 없었고 어떻게 가르칠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변화되어집니다. 한 단계 나아갑니다. 그들은 능력을 받고 예수의 증인들이 됩니다. 예수를 대신하여서 리프레젠트, 예수의 그 대리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대신에 예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헬라어로. 근데 히브리어는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는 의미에는 두 개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대요. 헬라의 의미로서 예수께서 믿는 자들을 불러내셨다. 그리고 히브리의 의미로서 선택하셨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여러분을 선택해서 데려오시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복음화시키고 제2위격이신 성자로서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역을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입히셨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그 대리인으로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그 삶과 행동을 내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예수님을 위하여 논쟁자가 된다, 아폴로제틱이라고 해서 변증론자가 된다. 사실 이 변증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교황이 와가지고 마치 교황이 만병통치약인 것 같잖아요. 뭐 세월호 사람들 만나니까 교황이 아픈 사람 만져주니까 근데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교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교황처럼 가난한 자를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고요. 여러분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교황과 똑같은 레벨이에요. 교황이 베드로의 그 열쇠를 받은 게 아닙니다.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잘못됐어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서 가난한 자를 만져야 되고요, 그들을 살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 증거하는 자들, 이 전도하는 자들, 그리고 증인이 되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폴로제틱 그 정교 철학에 매우 관심이 많고 책을 무지무지 많이 읽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불교계에서 태어나가지고 불교 신자가 된 사람들 선택의 여지도 없잖아요. 그 무신론자도 그냥 무신론자가 되잖아요. 그들에게 뭐 맨날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그게 뭔데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기초부터 기승전결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철학적으로 너네들이 다 들렸다는, 세계관이 들렸다는 걸 다 변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포괄적으로 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무신론자들, 또 불교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죠. 이게 변증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그와 같은 변증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러한 일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이웃집에, 그 미국인 이웃집에 막 밤새도록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창문을 내다봤더니 남편이 막 화를 팍팍 내더니 추르기에다 막 자기 심을 막 싣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이 보였어요. 아, 저분이 집을 나가는가 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저 집에 막 했는데 막 여자가 막 귀찮게 해가지고 남자가 떠났대. 그 이웃집에 있는 그 지리라는 그 여인이 그분을 너무 안타깝게 생겨가지고 무슨 말로 위로할까 어떻게 말할까 하다가 결국 그 다음날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 사람이 슬픔에 겨워서 문을 여는데, 네, 제가 며칠 전에 남편께서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마음이 아프시죠?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커피라도 좀 끓여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눈물을 팍팍 쏟으면서 여기 좀 앉으세요. 그러면서 그분을 가만히 감싸주고 그 얘기를 몇 시간이고 들어주고 그때부터 이 사람하고 친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깨어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여러분이 필요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호주의 포트 아드라는 곳에서 한 카페에 막 기관단총을 든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막 무차별로 막 총을 쓰기 시작했어요. 수십 명이 있었는데 수만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토니 키스판이라는 사람도 아내하고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막 총을 들고 쏘아대기 시작하니까 아내를 꽉 껴안고 엎드리고 자기 등에 몇 발의 총을 맞고 죽었어요. 아내의 품에서 숨을 거둘 때 아내가 슬퍼하면서 여보 여보 어떡해요 그럴 때 이 키스탄이라는 사람은 아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거예요. 주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사람들이 듣고 또 기사화되고 TV에 나오면서 온 세상에서 토니 키스탄 사람이 말한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이 소리가 온 세계에 퍼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가 되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작은 사랑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정말 주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주님이 이제 떠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허전한 마음이 있을 때 오직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 120명이 오로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한마음이어서 뜨겁게 뜨겁게 기도할 때 오순절의 이름에, 여기서 오순절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가졌을 때가 유월절 그 전날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전날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 전날 저녁에 잡혔어요. 그리고 유월절이 이를 때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다. 바람 소리처럼 들렸다. 이건 하나의 그 최초의 성령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게만 임한 거예요. 그 뒤에는 우리에겐 성령의 충만함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 120명의 사도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비겁쟁이고 내가 주를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예수인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들이 흩어졌을 때 아 나는 이제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는 어부로서 돈이나 벌어서 먹고 살겠다라고 말했던 그 비겁쟁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입술 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능력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함께할 때.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참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잘하고자 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오로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에는 기도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자, 사도들의 경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사도들을 보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는 죽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의 숫자에 맞는 열두 제자를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았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온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여 마띠아를 뽑았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다미색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어버린 그 사울을 보았을 때, 그 사울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울의 눈이 열려지게 됐어요. 기도한 다음에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는 참으로 진정한 그 참 이스라엘 백성이로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베드로가 또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평화장로교회 성도의 그 교회의 부흥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교회 부흥, 기도하지 않냐고 목사님 우리 교회 빨리 부흥, 거짓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21세기에 이 평화장로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쓸모없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21세기에 여기에 불러 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스펙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그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 한번 바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칠 때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의 그 상급이 쌓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 천국에 여러분이 쌓은 그 놀라운 그 이 땅에서 쌓은 상급이 여러분에게 쌓여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정말 축복받고 환영을 받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저 나만 어떻게 할까, 나만 돈 벌어서 이 돈 어떻게 쓸까, 그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목회 안 하죠. 내가 왜 하겠어요. 그냥 편히 살면 되는데. 그러나 저는 두려운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죽도록 충성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바쳐야지.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진리에 바로 선 교회가 하나 선다면, 그리고 내가 물러날 수 있다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고 감사합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고 제가 물러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